TV의 여행수다 TV파기.
세상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필이고요.
네, 한승주입니다.
네. 자, 우리 채널에서 경제 얘기 다루면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태국 환율 얘기는 엄청나게 관심들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뭐 1만 2천 회 정도 갔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배신감들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남아 정도는 믿고 있었는데, 아니 뭐 여기도 이제 못 간다고? 뭐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와 연관돼가지고, 야, 그게 태국 환율이 올라가는 게 한국 환율이 꼬라박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네. 뭐 저도 그 얘기 안 한 거 아닙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화는 내려갔고 바트화는 올라갔고, 이 두 개 곱하기가 되니까
네.
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바트화 환전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태국 바트화가 왜 올라가느냐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댓글에서 매우 많은 항의. 아니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걸 이걸 얘기를 해야지. 이걸 말하는 이야기는 뭐 태국 바트화 관심도 없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럼 뭐 원화도 하지 뭐 해서 이번에는 도대체 왜 우리 원화가 달러당 1,5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유튜브 AI가 시켰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유튜브에 이제 뭔가 이 크리에이터를 도와주는 그 AI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해주는 가정교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좀 덜 외롭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뭐 AI가 시킨 대로 해볼게요.
네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달러당 1,500원. 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네.
아, 이거 뭐 보통 우리 머릿속으로 이제 있을 땐 저는 아주 옛날에는 달러당 1,000원 정도로 대충 계산했었고 그리고 뭐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1,200원 정도? 이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1,500원까지 되니까 특히 우리처럼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밖에 놀러 가는 거는 이제 상당히 하드해진
그런
상황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니까 그 사실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자기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나라 안 좋아지면 당연히 안 좋아지지. 뭐 예를 들면 튀르키예 리라화 환율을 박살났었다. 당연히 튀르키예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리라화 환율도 엉망진창이 되고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남미에 뭐 맨날 그렇게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나라들 뭐 형편없습니다.
짐바브웨 뭐 이런데.
그러니까
뭐. 5달러 들고 가서 빵 하나 사고 뭐 이런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 뭐 옥션이 이런 데 가보면 1조 달러짜리 짐바브웨 지폐 뭐 100원에 팝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져서 이렇게 원화 환율이 엉망진창이 됐느냐.
아니 근데 지금 한국 경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수수께끼 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해서 언론들도 많이 파고 무엇보다도 언론들이 파봐야 뭐 어쩌겠어. 뭐 사실 자기도 잘 모르지.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공신력을 가진 데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외환 이쪽도 뭐 많이 관여를 하고 그러시니까 여기에서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것이 사실 제일 저기 공신력이 있는 이런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의견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은 총재님 기자회견 하면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원달러 환율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으니까 그 서학개미들이 그 하도 그 테슬라 사대고 엔비디아 사대고 이러니까 그래서 돈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물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점잖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또 언론들도 요거 잘 걸렸다 이래가지고 하는 총리 서학개미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국장이 그러면 꼬라 박았는데 그러면 뭐 외국 주식도 사지 말라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맞아 예. 그래서 뭐 서학개미 뭐 우리 책임이란 말이냐 아니 뭐 우리야 뭐 저기 엔비디아 조합원에서 산 거지 뭐 나라 국장에서 뭐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잠깐의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야, 국장이 코스피 한 3천만 넘어봐라 국장이 산다 이씨발 했는데 지금 코스피가 지금 8천 가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절에 증권사 객장에 앉았으면 아마 도파민으로 거의 뭐 정신이 나가버렸을 것 같은데 도파민이 완전 대폭발하는 시기에 살고 있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완전 수직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 삶 동안에 이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장은 정말 처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만 좋으냐 하면 그렇지 않죠. 다른 게 여러모로 다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날아가지.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 혼자만 날아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다는 AI 뭐 트렌드 이거에 최선두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쓸어 남아가는 이런 나라가 됐고 미국도 요즘 그 눈치챘더라. 그래서 한국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너무 약오른데?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 언론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통적인 산업 분야 요즘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비트의 시대 이거 믿지 마라. 비트 그러니까 전자적인 데이터 뭐 신호 이런 걸로 되는 거 믿지 말고 아톰의 시대 그러니까 직접
양자인가요?
지금 원자 그러니까 물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다. 뭐 암만 뭐 데이터로 뭐 AI니 뭐니 나발이니 해도 어차피 뭐 밥 깔고 해가지고 뭐 풀 키우고 그래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기름 떼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석유, 뭐 곡식, 뭐 광물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제 비트의 시대는 지고 이제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열린다 뭐 이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비트보다도 현물 실물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 실물 시장에서 또 한국이 한가닥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 자동차 2. 조선 3. 탑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난리 나고 있는 석유화학 이거 원유만 갖다 주면은 우리가 다 정제해 줄게 라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유 공장에 아니 저기 기름 공장에 기름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아 이거 요즘 기름 못 먹는다 하니까 미국에 비행기가 못 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준이다 보니 소위 아톰의 시대 즉 전자적 데이터의 시대에서도 대한민국은 탑 오브 탑이고 저기 그다음에 아톰의 시대 현물 물질의 시대로 와서도 대한민국이 탑 오브 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들이 한번 그때 뭐 6천 돌파했나 코스피? 예, 이거 기념으로 한번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템은 꼬라 박았었죠.
그때 네. 야 원래 삼성전자 이익 100조 난답니다. 100조. 우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 비현실적이다 막
그러니까 네. 원래 지금 예상 전망이 그새 또 바뀌어가지고 삼성전자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300조 치고 있고요. 와. SK하이닉스 200조 치고 있습니다. 둘이 합해서 500조야.
그런데 무슨 노조 무슨 파업을 하고 있어. 너무하잖아.
자 이런 상황이니 그 말은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출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한국으로 달러화를 갖다가 그냥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냥 갖다 쏟아붓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막 넘쳐나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자,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 값이 싸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좀 개선이 되어야죠.
당연히
원화가 좀 더 비싸져야죠.
네. 그래야 되는데 네. 왜 안 저기 환율 안 내려가는 거야. 계속 뭐 1470원, 90원 뭐 이러고 있어.
네.
자, 이게 정말 사실은 오늘도 한은에 이런 의견을 갖다가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미스터리긴 해요. 이 정도로 한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한국 경제를 표상하고 있는 원화의 가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일단은 말이 안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현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
네.
원화 환율은 1470원, 80원이야. 왜 그러느냐. 제일 큰 이유로 어이없게도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서학개미가 너무 열심히 투자를 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외국 주식을 하도 많이 사서 그런다.
이게 이렇게 따지면 아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봐야 뭐 돈 좀 있다는 사람들 해봐야 뭐 몇천만 원 수준이겠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바뀐단 말이냐. 이렇게 당연히 반문이 들겠지만서도 일단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주식을 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집에 앉아서 해외 여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면 엄청 막 욕을 하잖아. 막 경제 안 좋을 때 무슨 아 정신머리 됐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어? 해외 가가지고 돈이나 펑펑 쓰고 말이야. 근데 사실은 해외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뭐 예, 그건 욕하지 마세요. 뭐 놀러 다니는 것보다 뭐 아 이거 남이사 여행을 가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남이사 달러 주식, 나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 주식을 투자를 하든가 말든가 남이사 주식을 사건 여행을 가건 뭔 상관이야. 남이사 그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사적인 자유의 영역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역시 드는 의문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서학계 미만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 공장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죠. 진짜 초대형 반도체 팹을 몇십조짜리를 갖다 턱턱턱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뭐 공장 지어가지고 트럼프랑 악수하고 막 뭐 베레베 소리 다 듣고 이야 뭐 현대차 최고야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관세 두드려 맞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되고 난 다음에 본격화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들이 직접 공장을 짓고 뭐 설비 때려놓고 하는 이런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해서 FDI라고 그러죠.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것도 엄청 크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 많이 샀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테슬라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뭐, 게다가 뭐, 반도체 3배짜리 이런 거 크게 한번 튕겨먹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하는 거는 사실 어쩌면은, 그렇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진짜 큰 거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연금액이 대량으로 이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쌓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국민연금의 적립액 자체가 최대한 불어있는 상태예요. 이러다가 한 1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팍팍팍팍팍 깎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이 불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일 큰 문제예요.
국민연금에 쌓여있는 돈의 규모가.
그렇죠. 네. 약 한 1,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1년 GDP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투자 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이게 존속 가능한 건데
그렇죠.
지금 그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는 이게 힘들다.
안 돼요. 옛날 제가 진짜 한 20년 전에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국민연금이 채권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난리 났다. 그래서 뭐 농협체 이런 거 국민연금 야도 찍어가지고 뭐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객장에서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말로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연못 속의 고래라고 그럽니다.
국민연금이?
예. 이 고래는 연못 속에 살 수가 없는데 고래에 갇혀 있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국민연금이 1,500조 원을 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막 쓰러담아 봐. 그럼 이거는 뭐 저기 주식시장 뭐 얼마를 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뭐 올라간다 이까지 좋을 수 있는데 돈 나갈 때 어떡할 거야. 연못 속에 고래를 넣는 거는 좋은데 나가는 게 안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한국 경제는 만약에 연금 지급액이 커지고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는 국내 주식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라 가지고 이걸 피해야 돼 해가지고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20, 30년 됐어요. 곧 뭐 국민연금 적립액이 이만큼 커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바보가 아니니까 국민연금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전 세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전 세계로 다 넓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한국 국내에만 있으면 연못 속에 고래지만 고래를 태평양으로 보내야 돼. 그 태평양 중에서도 특히 미국 시장 이런 데에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말 그대로 전설적인 운영 성과들 많아요. 뭐 테슬라 뭐 몇십 불 때 들어가가지고 뭐 몇백 불 됐다더라. 엔비디아. 그런 게 옛날부터 많이 사서 그래요. 뭐 깨먹은 것도 있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탑을 찍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나라 고령화되고 나면 국민연금 인정 우리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수익률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제 연금 고갈 걱정 안 해도 됨. 이 수준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된 이유는 국민연금이 그간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뭐 어디 저기 키우미니 미래세신이 여기 계좌 터가지고 미국에 테슬라 몇 주 사고 엔비디아 몇 주 사고 이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라는 대한민국의 최대 저축계좌 연금계좌가 미국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만 산 게 아니라 미국 채권도 많이 사고 해외 자산을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그걸 사려면 어쨌든 달러를 들고 나가서 그렇죠. 샀을 거 아니에요.
달러를 쓴
바꿔 나가가지고
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샀으니까 달러 값이 비싸지고 원화 값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저기 개인들이 서학개미들이 뭐 외국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상수지 흑자 무역을 통해서 벌은 흑자액이 12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해외에 투자로 해가지고 나간 돈이 5천억 달러 그러니까 돈이 왕창 일단 나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통해서 반드시 서학개미 이제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투자가 많게 만드는 원인이 또 있어요. 금리가 다릅니다.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미국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보다 훨씬 크고 그다음에 훨씬 안전하고 뭐 우리나라는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세에 비교를 하자 그러면 미국은행이 훨씬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은행보다는 이자를 좀 더 많이 줘야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었었는데 지금 미국이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한 3년 정도 됐어요.
은행에 돈 맡기면은 이자를 더 많이 준다 미국이.
아, 근데 사실 은행은 좀 다르고 네. 각 은행마다 달라. 기준금리 얘기.
기준금리가.
예. 네.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5%거든요. 근데 미국은 4%에서 최근에 3.75%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미국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적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근데 기간도 몇 달 안 되고 짧고 그다음에 그 폭도 뭐 0.25 살짝 높은 정도 요 정도 되는 것만 해도 와 한국이 금리가 오히려 더 높다니 말이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끔 신문에서 그거 읽은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돈 빠져가는 나가는데 큰일 났다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3년이 넘었어요. 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이래도 되나? 우리도 이제 따라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3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나갈 만한 돈들이 나가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자금들이 막 더 높은 고금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막 밀려간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쪽에 금리가 더 높으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대로 흐르듯이 이렇게 미국으로 돈이 나가는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지랄을 하니까 뭐 공장도 이것저것 세워야 되고 이런 것도 많고 개인들이 미국 주식에 큰 매력을 느껴가지고 개인들도 많이 사고 국민연금이나 각종 기관들도 연기금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원화 환율, 원화 가치라고 하는 건 가격이니까 이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으냐? 원화 수요도 높지. 높은데 더 높은 수요가 뭐냐?
달러 수요.
수요가 더 높았던 거야. 달러 수요가 더 높았던 이유는 앞서의 이야기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1. 금리 차이.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 2.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 3. 개인들이 미국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거 많이 해. 4. 우리나라의 연기금들이 투자를 많이 해.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던 바람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1500원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고 나니까 좀 뭐랄까. 무조건 싫어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외국에다 지금 돈 깔아놓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외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대외에 이제 뭐 해외에서 외채를 꼬을 때도 있고 우리나라가 빌려줄 때도 있고 이랬잖아요. 외국에다가 지금 쌓아둔 돈이 조 달러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이제는 대외 순자산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빌린 돈이 더 많다. 그러면 순채무국이죠. 근데 아니 그것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 이게 순자산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외 자산은 어떤 게 있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미국에 세워놓은 공장 건물, 뭐 설비 이런 것들도 자산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좌에 넣어놓고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것도 자산이고 채권 이런 것들도 다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들이 지금 현재 점점 불어나가지고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조 달러 넘었습니다. 2조 달러 넘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댓글에서 지난번 저기 태국 바트와에서 많이 물어주셨던 원화가 이 모양 이꼴이 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이죄명하고 문재양이가 돈 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거를 아니 그 얘기만 하고
아예
그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말이야 GDP 60%를 넘어설고 말이야 뭔 지원금 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풀고 이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퍼주기 이런 걸 하다 보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통화량이 늘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물가니 환율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냥 나오면 바로 앞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통화량이 늘었느냐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안 늘었어요. 네. 아니 몰라. 아니, 줄었다는 말은 아니고 통화량을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보는 지표가 M2 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M2 지표로 보면 한 4% 5% 돼요. 지난 10년 동안 평균이 8%였습니다. 오히려 줄었어. 그리고 환율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상대적인 가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 중에서 누가 더 돈 많이 풀었어? 이거에 따라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가 많이 풀었겠습니까? 미국이 많이 풀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이 뭐 국가 60%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저기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고 IMF에서도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국가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보고 난다. 우리 재정 긴축에 대한 이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니 국가 재정이 GDP 60%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다 사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짜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 부채, 그래 뭐 액수로 따지고 나면 많겠지. 엄청 많아요. 몇백조, 몇천조 되겠지. 그런데 이 부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로 깡으로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때 있을 때 이때에 윤석열이 뭐 우리 2000 이런 거 하느라고 흐지부지 쓰느라고 계속 재정이 비어요. 이럴 때는 진짜로 깡빚을 내가지고 이 재정을 메꿔야 됩니다. 이거를 적자성 부채 또는 적자성 부채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순 빚이고 또 반면에 뭐냐 하면 빚을 갖다가 10억을 내요. 10억을 내가지고 그걸 놓고 대로 자산을 만들어 놓는 이런 개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거를 금융성 부채, 자산성 부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외평채,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이걸 썼는데 외환 보유고가 달러로 들어오잖아. 이 달러를 갖다가 사서 한국은행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왜 쌓아도 우리 IMF에 한번 두드려 맞아보니까 외환 보유는 너무 중요하고 이때 현찰만큼 믿을 만한 게 없더라. 현찰 이거 쌓아놔야 돼. 이 현찰은 뭘로 쌓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는데 이 원화를 갖다가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돈을 만들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0억 원, 한국 원어치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100억 원어치에 달러를 사서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계정상으로 부채상으로는 100억이 부채야. 그런데 실제로 요 부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이 부채는 옛날에 쌀 때 달러 쌀 때 사가지고 지금 달러가 비싸졌어. 돈이 남아요.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GDP 60%도 어쩌다 어쩌다 그러는데 실제로 순 부채가 얼마냐. 진짜로 깡으로 부채된 거 GDP 10%대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다가 뭐 베네수엘라 얘기는 차마 요즘 민망해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신나게들 하던데 아직.
아직도 해요? 참 듣기 좀 민망해가지고 아 일본 봐라 일본 국가재정 망가졌잖아 미국 봐라 뭐 망가졌잖아 그러는데 그런 나라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역시 그냥 아무 숫자나 뭐 가가지고 한번 뒤져보고 얘기를 하시는 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의미는 또 이제 헬기 와가지고 대통령 잡아가야지 뭐 이제 약간 이런 의미로 또 그 베네수엘라 봐라 그 특수부대 와가지고 어 대통령도 잡아가지만 미국 특수부대 언제 오나 막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이야,
하고.
이 강화도 앞바다에서 한강물을 갔다 거슬러 올라가지고 항공모함 뜬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이고 그런 장관을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 댓글로 열띠게 참여해 주시는 건 뭐 언제든 환영하고요. 그 뻘 댓글조차도 굉장히 고소합니다. 아주 그냥 꿀맛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 그런 게 있어야 또 우리 유튜브 또 알고리즘이 아 이게 또 핫한 또 이 컨텐츠다 이러면서 추천을 또 해주더라고요. 네
물론 뭐 아, 댓글을 보고 댓글로 키보드 배틀을 뜰 라인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지면서도 속으로 매우 끼끼대면서 본 건 사실입니다. 아, 뭐 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들
미안해요.
어쨌든 열띤 댓글 참여 네, 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내용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어지는 내용 잠깐만 광고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네.
지금 현재 너무 좋아요. 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슬금슬금의 이 불안함
네.
이런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옛날에 이런 거 한 본 것 같은데 이런 기시감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불안의 이름은 버블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 버블의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CMS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환율은 도대체 왜 요모양 욕골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일단은 우리가 해외에다 돈을 하도 많이 깔아놔서 그런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외 주식도 많이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외여행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것 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아, 그리고 기업들도 엄청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해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만 이걸 이게 이제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해외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이제 갖다가 이제 외국에다가 쓰다 보면은 뭔가 이제 원화 가격이 더 싸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진행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뭐다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최대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외화가 착착착착 들어오다 보면은 이 나라 안에 쌓여 있는 외화에 대해서 뭔가 채증이 걸려가지고 또 이게 어떤 버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또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런 공포를 대놓고 얘기한 사람은 전 잘 못 봤어요. 이렇게 아직 공론화된 일반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해외 사례들 보면은 뭔가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돈이 막 물밀듯이 외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망한 나라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튤립 같은 거 팔아가지고 뭐 엄청 이익을 올리다가 망했고.
네덜란드는
네.
튤립 팔아서 망한 걸로 유명하긴 유명한데 그보다 더 정확한 예가 뭐냐면 유전이 터졌어요. 북해 유전이 터졌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덜란드도 이걸로 엄청 먹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불황. 이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 은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쾌재를 불렸는데 결국에는 망해버렸죠.
그렇지. 네. 이런 것들 이랬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갑자기 대박이 터져가지고 완전 초대형 로또가 터져가지고 우와 했던 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이런 걸 네덜란드가 하도 이제 극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동해 앞바다에 대왕고래가 한 몇백 마리가 때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 그 이름 진짜 간만에 듣는다 진짜. 네. 아 정말로 대왕고래가 터졌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네. 그깟 대왕고래 앞에서 그 뭐 가스 캐내가지고 버는 돈에 한 몇백 배를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벌고 있는
네.
것입니다. 자 이거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외화 획득원을 만든 거거든요.
네네.
자 이러면 작은 나라에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이거 지금은 이제 일라일리인데 옛날 노보노 디스크 이것도 노보노 디스크 이것도 덴마크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작은 나라에서 이 약으로 대박이 터진 거야. 이렇게 해서 전체 환율까지 쫙 밀어올리는 이런 효과. 즉 이제 덴마크 화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요번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예상 이익으로 500조 얘기하잖아요. 지금 1분기 이제 딱 세 달 동안에 삼성전자 57조 나오고 하이닉스 30조 나왔잖아요. 그 둘이 합쳐서 거의 100조예요. 지금 현재 요 추세가 그대로 더 안 넘어가고 그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둘이 합쳐가지고 4분기로 따지면 400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성장할 거다 그러면 500조 얘기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야. 자, 이런 초대박 유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면 네. 보통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은 지난 시간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왜 그러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원화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잖아.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돈 벌어왔어. 그거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직원도 월급 주고 뭐 여기 와가지고 회식도 하고 뭐 밥도 사먹고 이러고 그러면 원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성과급 주고 그러니까 보너스 잔치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500조 원을 갖다가 다 원화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되겠죠.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어느 이런 아주 많이 나요. 어떤 나라냐? 자원부국들에서 다 이래요.
아, 네네네.
자원부국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 자동차 공장이 다 망했어요. 옛날에 있었거든. 호주 사람도 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GM이 아주 예전부터 호주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어. 그냥 뭐 10여 년 전에 폐쇄 안 해? 호주에서 다 뺐어요. 왜? 호주는 어마무시한 뭐 철광석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천연 자원들을 갖다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주 내에서의 호주화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철광석 수출하고 뭐 이렇게 땅에서 파가지고 캐서 파는 거 말고 그 외의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호주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자, 이게 뿐만 아니라 중동 여러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왜 반도체를 못 만드냐? 석유 파는 것 때문에. 석유 팔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그럼 리알을 합니까? 아무튼 그런 화폐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석유 말고 어떤 산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석유 미국 제재 받으니까 나라가 그렇게 나락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이게 자원부국들의 이런 예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까지 붙었지만 한국의 상황은 반도체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반도체의 초대박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 그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저의 그 삼성전자 주식을 걱정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삼성전자 복구하고 조금 지나자마자 제가 삼성을 거의 다 처분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있었으면 지금 또 울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 그걸 빼면서 하이닉스를 샀어. 그나마 좀 다행인 거야. 아, 물론 이제 조금 늙을 수는 정말 조금. 예, 그냥 어쨌든 나도 한 달이 걸치고 있다는 거로 마음에 위안을 삼을 정도.
아, 그렇죠. 그냥.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아,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가끔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둘 중에 뭐 살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한테 정답이 있습니다. 둘 다 사세요. 뭐 어느 정도 비율로 할까요? 반반씩 사시든가. 뭐 난 요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거나 둘 다 사셔도 됩니다. 둘이 똑같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대박이 터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또는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나? 대한민국은 과거에 뭐 초호황기를 몇 번 겪긴 했었습니다. 뭐 아주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삼저호황이라는 게 있었었죠. 삼저호황 그때는 원저, 원화 가치도 낮고 그다음에 저금리, 금리도 낮고 그다음에 저유가, 유가도 낮고 이래서 이제 3조 호황이 터졌다. 그런데 그래서 뭐 그때 뭘 했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은 뭐 철도 많이 팔았고요. 뭐 이것도 팔았고요. 저것도 팔았고요. 그랬었어요. 옛날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과는 별로 맞지도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초거대 호황이 터졌다는 없고 당연히 비슷한 예로는 노무현 정권 시기에 그 소위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크게 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나라 망했다고 경포대라고 경제 포기했다고 이렇게 까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적 초호황기였었습니다. 그때 그 신문 믿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 안 했으면 그때도 800 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3000 갔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지금 현재와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디가 다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지금 현재의 시기가 제일 비슷한 예를 1980년대 초중반에 일본으로 찾고 싶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무섭다.
네. 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수출이 너무 잘 돼요. 뭐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론 70년대도 잘 나갔어. 60년대 잘 나가긴 했어.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 완전히 이게 꽃을 팡 피워버린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 일본의 어마무시한 산업 경쟁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로 탑을 찍는 것처럼 당시 일본은 전자와 자동차에서 탑 오브 탑을 찍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어하는 물건 1번이 뭐였냐.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너무 갖고 싶어요. 은전 한 입 대신 반도체 하나를 주세요. 네. 이지만서도 당시에는 소니 워크맨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다 일본에서 만들었어. 테레비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일본산이고 등등등.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너무 좋음. 두 번째로는 미국 내의 산업이 이때를 기점으로 박살이 나요. 진짜로 박살이 나요. 왜 박살이 나느냐. 7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와 비슷한 초고유가 오일쇼크가 터지잖아요. 오일쇼크가 터져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막 치솟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립니다. 그 뭐 기준금리 20%까지 올려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이 20% 금리를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기존에 있었던 뭐 100년 기업, 뭐 50년 기업 이런 데가 수두룩하게 넘어갑니다. 이 빈자리를 일본 기업들이 다 메꾼 거예요. 이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 이제 뭐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뭐
아, 이제 우리 세졌다.
우리 세졌다. 이제 더 이상 뭐 미국의 속국이 아니에요. 미국 이제 곧 뺏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꼬라지 보니까 뭐 제대로 만들 줄 아는 것도 없더만.
우리가 이제 산업의 정점이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미래를 상상했던 백투스피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보스들은 다 일본인이고 막 일본 말로 인사해야 되고 막.
맞아. 그래서 뭐 당시에 제일 무서운 애들 그러면은 마피아 애들이 야쿠자한테 다 썰려 나가죠.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무서웠으니까. 자, 이러던 시대에 중간에 한번 초대형 사건이 또 터지죠. 미국이 이렇게 자기네 산업들이 완전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일본 제품이 훌륭해서 소니가 워크맨을 너무 잘 만들어서 라고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 이거는 일본 애들이 반칙해서 그런 거야. 무슨 반칙을 하냐. 엔화값이 너무 싸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이 싸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공정 게임이야. 그래서 당시 레이건이었죠. 나와가지고 일본의 엔화값이 너무 싸서 문제니까 비싸게 만들어. 아니 그걸 어떻게 비싸게 만들어요? 시킨 대로 해. 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더 해야 할까? 한 30%는 엔화 더 싸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해서 서로 조정을 해. 라고 해서 거의 멱살 잡다시피 해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게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루어진 합의라고 해서 플라자
합의.
예. 라고 부릅니다.
아니 뭐 노라고 할 수 있대더니 뭐 거기서 한번 노라고 해보지 뭐. 노라고 할 수 있는 재팬 뭐 그러면서.
아, 근데 그건 사실 플라자 합의 나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야. 옛날에 한번 당했, 플라자도 당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한 89년인가 이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한 30%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일본 엔화 값이 뭐 거의 한 50% 이상 더 빠집니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쫙쫙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계산으로는 일본이 수출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본의 수출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아니 뭐 소니가 저기 워크맨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럼 미제 소니 만들어 보든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 뭐 만듦? 미제 테레비 소니한테 대항해서 한번 만들어 보든가. 안 돼. 미국에서는 지금 TV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TV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물건 떼다 파는 애들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 지금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일본의 무역 수지 흑자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태까지 100억 불로 수출을 났다. 그러면 엔화를 옛날에 엔화값이 쌌을 때는 엔화를 바꿔도 얼마 안 돼. 이제는 엔화값이 비싸졌잖아. 똑같이 100억 불을 팠는데 이제는 엔화값이 옛날에 비해서 거의 더블이 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엔화가. 자, 엔화값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돈이야. 자, 이걸로 뭘 했습니까? 일본인들의 예술혼을 갖다 불태워가지고 고호 그림 이런 거 그냥 소도비 경미장에 가가지고 있는 대로 박아 있으면서 삽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야? 하와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와이 해변가에 있는 호텔을 싹 다 삽니다. 미국에 있는 제일 비싼 뭐 빌딩들 이런 거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삽니다. 이렇게라도 돈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물론 뭐 일본 사람들이 쓰기 좋아가지고 버블 때는 그때 완전 미쳐 돌아갈 때니까 그렇게 돈을 쓰는 거 이 기분으로 쓰는 거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돈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대로 놔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래서 결국 돈을 퍼내도 퍼내도 모자라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고호 그림 사고 고갱 그림 사고 이런 걸로 안 돼. 할 수 있는 건 결국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하는 김에 주식도 사지 뭐. 부동산으로 엄청 먹었어. 이걸로 주식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한 10배 가고 뭐 주식 한 4배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초호황기 우리가 늘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그 버블 시기가 옵니다. 이 버블 시기가 일본의 버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서도 아니 막 길게 유지된 것 같지만서도 사실 최고 황금기는 3년 정도 했어요. 길게 봐도 한 5년 정도 이걸로 지금 현재까지 고생입니다. 1990년도에 버블 꺼지기 시작한다면 올해 2025년이잖아. 지금까지도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 또 저희 탁수다에서 한번 그 라이브로 아주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 편으로 해서 자세하게 들었는데 자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과 똑같느냐 몇 가지 점에서 같습니다. 일단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너무 어마무시하고 이 어마무시한 경쟁력이 대체 불가능이야.
특히 반도체가.
예, 반도체는 예. 대체 불가능이야. 이거를 뭐 한국 원화값이 뭐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도를 찍고 있기 때문에 딴 데 살 데가 없어. 그럼 뭐 아니면 뭐 싸다고 하는 뭐 중국 가서 사든가 뭐 중국 만다더라.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데 현재 시장 점유율 뭐 3% 5% 이러고 있어요. 그 잽이 안 됨. 결국 여기서 사야 되는데 AI 시대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체품이 없다. 자, 이제 앞으로 원화 환율은 원화 가치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럼 당연히 오를 것 같습니다. 왜?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으로 돈이 밀려 달러가 밀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금 같은 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원화 가치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뭐냐 하면 한국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이 베네수엘라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일본 될까 봐 걱정이 드는 거예요. 당시 1980년대 중후반에 너무 잘 나가던 일본의 상황처럼 잘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 만약에 중간에 뭐 미국이 지금 현재도 슬금슬금 구두로 압박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원화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우리도 워낙 올리고 싶어요. 기름값 이리 올라갔는데 원화값이 지금 이만 거래라 우리도 힘들어요.
됐고 그 뉴욕에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는데 글로 좀 와봐. 아, 지금 그 미국 정권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러트닉 이런 인간들이라면
와가지고 맥살 잡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플라자 합의 아니라 플라자 합의 하르비가 와도 상황은 안 변할 것 같고 오히려 과거의 일본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환경기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는 말 못할 거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이벤트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휘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어마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플라자 합의를 저기 그때 끝까지 버텼어야 된다. 아님?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망한 거 아님? 플라자 합의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뭐였는데 일본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일본이 더 부자가 돼가지고 이게 꺾였을 때 더 심하게 꺾인 게 문제였습니다.
물건이 더 잘 팔림.
어, 더 잘 팔림. 네. 돈이 그래서 더블로 더
돈이 들어옴. 더 들어옴.
그 돈으로 뭐하냐? 부동산 땅 사지 뭐.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뭐 장기 보유 특별 과세 이런 거 없애고 뭐 재산세 올리고 등등등등등 이런 한다 하시잖아요.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오르는데 부동산은 안 오른다 이런 거 없거든요.
같이 오르는군요.
예, 자산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오릅니다. 게다가 한국으로는 돈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왕 고래가 지금 때로 온다니까. 자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자산 효과가 생길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때 일본이 잘못했던 게 뭐였냐. 이거는 첫 번째로 그렇게 밀려 들어온 돈을 일본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흐지부지한 거예요. 흐지부지. 네, 걔네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겠지. 그러나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아이고 뭐 그림 산다고 그렇게 돈 쓰고 나중에 그 뉴욕의 맨하탄에 샀던 그 비싼 빌딩들 다 뭐 샀던 값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이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다 털려나가고 뭐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도 다 넘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사실은 그 엄청난 부의 성과들을 향후 미래를 위한 대비로 쓰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블이 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버블 시기에 있는 일본 사람들 다 그렇게 느꼈어. 이거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꺼뜨리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박살이 나는 바람에 그 모양 그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을 거야. 이 수익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느냐 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인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지난 시간에 서학개미를 내가 깐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개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런저런 수익들이 생기고 투자에 여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수익들은 신나게 쓰는 것도 좋지만서도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를 해놓는 것들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이걸로 해서 요즘 국장이 탑이지 원탑이지 해서 국장 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그래도 미장이지. 야 일본이 저렇게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일본 장도 뭐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의 자산들을 갖다 쌓아 나아가는 것 이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이 초대박을 향후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또 마찬가지겠죠. 지금 뭐 중국 무시무시하게 쫓아오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더 한 군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건 뭐 내가 할 건 아니고 뭐 기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안 돼.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봤어. 일본이 어떻게 흥청망청 하는지, 어떻게 망했는지도 봤어. 그걸 봤는데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거에서 이제 반면교사 해가지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려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뭐 땅에다가 그냥 꼬라박는다든지 뭐 그냥 엄한 데다 날린다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운하를 판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맞아.
정말 미래에 우리 후손들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다가 제대로 좀 투자를 해야겠다.
맞습니다.
네.
뭐 아랍에미리트니 사우디니 이런 데들 석유 팔아가서 돈으로 흐지부지 여태까지 쓰다가 이제는 뭐라도 해보자 해서 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나 사실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유가 터진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유전 터진 거. 그랬으면 그걸로 향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설적인 투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과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뭐 알아서 너무 잘하시니까 뭐 잔소리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 100만 배 더 똑똑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니까 네. 저는 그냥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팔로우십 응원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열심히 뭐 주식이나 좀 사고
원할까 이제 정상화되고 나면 아, 뭐 놀러 다니고 합시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원화는 왜 약간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두 시간에 걸쳐서 두 번 원화가 왜 천덕 우리 원화가 왜 이렇게 좀 저평가되고 있고 약간은 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두 에피소드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좀 해답을 좀 나름 얻은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탁비디에서 네. 다루기에는 좀 약간 헤비한 주제였지만서도 나름 뭐 이만큼 재밌게 얘기하는 데는 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탁PD
하승주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나른한 하루가 지겨워 내 마음은 훌쩍 떠나고 싶어.